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는 기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강천과 푸른 산을 바라보면서 아,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라는 기분을 가지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강천 끝부분에 다 왔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멈추어서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 힘들다. 제법 멀죠. 그런데 자강천이 끝나는 마지막에서 자강천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답고 황홀하고 넓은 임낭에 찬란한 바다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끝, 하나의 끝은 또 다른 크고 놀라운 세계의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주간 제가 좀 쉬었는데요. 쉬면 그냥 뭐 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아침에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갱근 시간을 갖는데 화요일 새벽 시간에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스페인을 배낭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의 마지막 도시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 도시의 지중해 끝에 있는 마지막 작은 어촌이었는데 한쪽에는 지중해 바다, 다른 한쪽에는 대서양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쪽은 끝이 나는 바다, 또 한쪽은 시작되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 절벽에 목사님 올라섰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한쪽 편에 바위가 서 있었는데 그 바위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의 끝, 이제부터 대서양의 시작이라는 글귀를 바라본 목사님은 한 달 내내 배낭을 메고 힘겹게 걸으면서 발톱도 멍이 들며 빠지고 기력이 다 빠져갔는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다시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고자 하는 끝에 왔지만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래요. 뜨겁게 들더래요. 왜 배낭여행을 했는가 하면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한 달 동안 스페인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도 어둡고 힘들고 자기의 뭐 삶이 캄캄한 방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래 지중해를 따라 끝에 와보니 이제 바로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대서양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래요. 그 끝에서 이 글귀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쭉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아브라함이지만 생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저에게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다시 출발해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 지침입니다. 그 지침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육신, 죄와 불신, 심판과 저주의 끝을 내시고 반면에 구원과 믿음, 형통과 건강,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한 관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걸 떠나라. 그게 있으면 안 돼. 이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고 결국 심판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뜻합니다.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라 하신 것은 이런 삶, 심판과 저주, 망하는 삶, 지옥의 삶,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끝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너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 끝을 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이 말씀에서 꼭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한편의 삶을 끝내시고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본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여러분 지금 뭐 이런 곳에서 살만합니까? 별일 없이요? 건강하다고요? 그게 아니야.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별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앞에서 설명했지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거든. 이름이 데라인데.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깡 불신자입니다. 깡깡 불신자. 지금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죄와 세속적이고도 육신적인 사상으로 떨떨떨 뭉쳐진. 그래서 축복은 전혀 없는, 하면 뭔가 부도나고 하면 뭔가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축복은 전혀 없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가족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롯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그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 중 막내. 일찍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데라가 아버지고 하라는 막내 동생입니다. 하라는 롯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혼자 살았죠. 그런데 이게 롯도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갔더라 그랬죠. 그 롯은 이 하란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죠? 조카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어떤 좋지 않은 저주스러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자식이 먼저 죽어요? 이건 뭔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운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을 끝내겠다. 그리고 축복과 행복이 보장된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가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곳, 바로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가라고 하셨어요.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에요. 이것은 저주가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됨의 정체성이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불행 끝 행복 시작, 저주 끝 축복 시작, 이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구원과 행복과 축복과 형통 등등이 따라오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내려가면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도 없는데 지멋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면요. 곡식 한 톨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하기로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애굽 땅은 살기 좋다는데 물도 좋고 강도 좋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버립니다 그냥. 제멋대로 생각. 이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 따라갔고 라는 대원칙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에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가 여러 행편과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으니 힘들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에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고 인생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뭐 온데간데 없네 안되네 흉내 들었는데 무슨 축복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뭘 네가 복덩어리가 되겠다. 복이 있어야 무슨 복덩어리가 되지 뭐 흉내이 들었는데 복이 되겠다고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지 멋대로 결정하고 분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 기근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결정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기근이 오고 어렵다고 제멋대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래서 힘들다고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남자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면 이건 죽음이죠. 가정 파탄이죠.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취해도 이건 가정 파탄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어서 더욱 다행스러웠지만 안전이 보장되었지만요. 보통 우리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출 안 해줍니다.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곳이 사명지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면 안 돼. 가. 갈 수 있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요. 뭐 하나님 심판 안 해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잡아가고 그러겠죠.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근과 고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훈련입니다. 네. 그거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떨고 어렵더라도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거기서 견디고 참고 기근을 그곳에서 굶으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사명의 땅이요. 기근으로 굶어 죽어도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곳이 그들의 사명지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떡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들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가나안 땅에 흉년 들듯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자신들을 부르신 사명지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가라고 하시지 않는, 약속한 적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모든 이삿짐을 꾸려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이요. 제 멋대로 결정했죠. 어려움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흉년을 만났습니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떠나라는 신호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가산을 다 정리해서 살기 좋다는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처음에는요, 순풍에 돈 딴 듯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압 땅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잘 왔다! 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 갑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땅, 그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다 죽고 나오미 한 사람 남습니다. 갑자기 닥친 망함의 재난입니다. 엄청난 절망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기근과 시험, 고통과 절망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만나는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죠. 다 만나죠. 이때 우리 인생에 마주대하는 기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이때의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누구든지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 음성이요. 하나는 인생을 순두째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행복과 축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는 당신이 지금 여기서 견디고 참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네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게 지금 해결될 것 같아? 기근이? 안 돼. 달라진 거 없어. 가. 돌아서. 사탄의 음성. 언제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양식이 풍부하고 살기 편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좋잖아. 그곳이 보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빨리 피해.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의 생각은 사망을 불러드립니다. 망합니다. 가족이 해체됩니다. 얘네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 주신 그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과 번영과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께 직접 비유한 것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여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생각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한 곡간을 흘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쌓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사탄의 소리를 듣는 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쫓겠다.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더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본 바로 그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 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목표 설정과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집사라는 사람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붙으면 그냥 백화점을 안방 떠나듯 떠나듯. 아니에요. 그러면 못 써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일하고 돈도 벌고 미래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려, 이거는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아, 다 뭐 노후 대책 요즘 얼마나 많이 해요? 장수 시대예요. 평균 수명이 80세예요. 이 어리석은 농부는 풍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잘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 한 방울 안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또 물질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착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짧은 본문에서요, 1인칭 주격, 나, 내가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내가 열심히 헌금했다. 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든지 은혜의 의식이라는 의식은 전혀 빠져있으면 어리석은 부자. 자기가 번 물질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넌 오늘 밤 죽어? 라는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피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존 웨슬리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말을 붙여야 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콜링한 사명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칼 힐티라는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60세가 되면 세 가지 유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이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이만함쯤 되면 뭐 이제 좀 즐기고 살아야지.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첫 번째 인생. 두 번째는 체면과 위치를 보면서 자식들 생각하고 참고 사는 것이다. 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세 번째는요. 죽는 순간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젊은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부류. 누가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죠.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 죽는 순간까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젊은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죽는 순간까지 분명한 목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 그리고 젊은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나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진주, 보석, 진주 조개가 만듭니다. 세상에 모래알을 품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조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개 안에 원치 않는 모래알이 하나 탁 들어갑니다. 그 고운 살길에, 조개 살길에 막 박힙니다.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쓰라린 몸부림, 모래 한 알로 괴로운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몸부림치고 견디다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이나 기근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은 재수가 없어. 오늘은 재수 없는 일을 만났어. 오늘 재수 없는 인간을 만났어. 이런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수가 어디 있어요? 재수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재수가 없어 기근이 들고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해석된 의미를 가지고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조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재수 없는 사건, 모래 하늘이 들어와 버린 일생의 가장 기분 나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이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아멘.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변장하고 찾아온 진주라고 생각해요. 모래알은 조개알 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모래알로 들어왔지만 진주입니다. 진주.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월드컵했죠.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특별히 그때 대한민국은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의 한국이 알려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때 대표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외국 아주 좋은 명문구단에 다 팔려가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때 처음 목표로 했던 16강을 넘어 4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때 한국 대표팀의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팅크였습니다. 히팅크. 그는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이죠. 이 감독은요, 한국 축구를 딱 와서 진단하면서 한국 축구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많겠죠, 문제점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점 세 개. 첫째는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참 약하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강팀과 실전 경험이 없구나. 아주 강팀과 시달게 봐야 되고 자존심 확 굳게 봐야 되고 16대 빵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팀과 실전 경험이 없다. 세 번째는 한국 선수들은 축구를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동네 축구대 우 몰려다니면서 공 따라다닌다고. 그 공 따라다니도록 딱 만들어 놓고는 빈 곳에 퐁 차가지고 골 팡팡 넣고는. 그게 외국 축구인데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생각 없이 축구를 차는구나. 요걸 생각해. 패스나 드리블 공격할 때 상황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무조건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팅 감독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자존심 상할 만큼 강한 체력 훈련을 시키면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생각해라. 필드를 보면서 생각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생각해. Think. 그래서 히팅크의 축구를 Think Soccer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축구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축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상대편의 골대에 넣으면 열광하지만요. 많은 변수가 있어서 축구공 하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모습과 달라붙기 때문에 인생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팅크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 피땀을 흘리는 열심히 살고 있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think. 열심히 뛰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함에 딸려야 된다는 거야.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나의 행동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 내 멋대로 판단하고 요로 조건이 돼서 돌아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진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 진주 안입니다. 네. 이곳에 모래알 같은 기근이 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견뎌야 합니다. 네. 그곳에서 견뎌야 해요. 어떤 진주종에는 이걸 못 견디고 죽어버리죠. 죽으면 아무것도 썩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영적 지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아브라함은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계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료됐습니다. 왜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하신 말씀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적 지도자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엉뚱한 데서 자기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네 너와 네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말씀, 사명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뭐 천사 자기가 직접 말하지 왜 이럴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세우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는 영적 지도를 세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말씀, 축복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혹 어떤 교회는요, 종교심은 특출한데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들거나 시험이 들거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통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말씀, 축복 얻을 만한 말씀은 이 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멸이 했거든요.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무엘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했습니다. 고3 교실에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어져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고 있는 그 학생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서 어둠의 세계에만 빠져 살면 항상 어둡게 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학생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선생님, 밝은 해가 뜨기 전에는 항상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어두운 밤을 걷고 있으니 곧 동이 틀 겁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17세 영국의 신학교 토마스 풀러는 새벽이 오기 전 항상 가장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고 기근이 오고 고난이 겹칠 때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후에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0절에 가나안의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보장되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 중에 구원을 내 말씀을 듣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라는 책을 쓴 유은정 병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 정신과 전문입니다. 유은정 원장이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적 고통은 과거의 상처의 매몰이 되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허덕이고 방황하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힘이 없고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예수쟁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믿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워준 지도자인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 그곳에서 죽도록 순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보장되고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에 후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원 얻을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